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는 오는 8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에 적절한 수준에서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회의 참석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참석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러시아가 브릭스의 발전에 엄청난 중요성을 두고 있다며 푸틴 대통령의 참석 등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추후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릭스는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신흥경제 5개국 간의 협의체로 올해 정상회의는 8월 22일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푸틴 대통령의 어린이 강제 이주 등 우크라이나에서 행한 전쟁 범죄 책임을 물어 지난 3월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ICC 회원국인 남아공은 이론적으로는 푸틴 대통령을 ICC가 발부한 영장에 의거해 체포할 의무가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페스코프 대변인은 우리는 파트너 국가들이 이 같은 불법적 결정들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016년 ICC에서 탈퇴한 점을 들어 ICC가 푸틴 대통령을 체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오늘 드론 8기를 동원해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 공습을 가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오늘 아침 크이우 정권이 모스크바 시내 목표물들에 드론을 이용한 테러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드론 8기 가운데 3기는 전자전에 의해 제압돼 통제력을 잃고 의도한 목표물에서 벗어났고 나머지 5기는 모스크바 지역의 판치르 S 지대공 미사일 체계에 의해 격추됐다고 말했습니다. 모스크바 남서부 지역 주민들은 당시 요란한 폭음에 이어 석유가 타는 냄새가 났다고 말했고 일부 주민은 드론이 격추되고 연기 기둥이 공중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촬영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세르게이 소비안인 모스크바 시장은 이날 새벽 이루어진 공격으로 두 명이 부상을 입고 이 중 한 명이 입원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번 공습과의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미하일로 포돌리아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보좌관은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 모스크바에 대한 드론 공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지켜보는 것이 즐겁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 상공에서도 20기간 없는 이란산 샤히드 드론이 격추됐다고 밝혔으며 파편이 떨어지면서 주거용 고층 건물에 화재가 일어나 한 명이 숨지고 네 명이 다쳤다고 현지 관리들은 전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대공방어 체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늘자 한국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무기 지원과 관련해 많은 제한이 있음을 알고 있지만 이 같은 원칙들이 우리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체계와 장비에 적용돼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공방어 체계는 무기가 아니며 순수한 방어용 장비라면서 우크라이나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하늘을 가릴 방패가 있어야 하고 나는 한국이 이 분야에서 우리를 지원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의 조기 경보 체계가 러시아의 공습으로부터 우크라이나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달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과 같이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인도주의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도 최근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의 가장 시급한 요구사항 중 하나는 지상발사식 방공체계라면서 이 같은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계속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의 국방장관 회담 제안을 거절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중국이 지난밤 로이드 오스틴 장관과 리상프 국방부장이 싱가포르에서 만나자는 우리의 5월 초의 제안을 거절한다고 통보해왔다고 어제 미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에 보낸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미중 간 경쟁이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호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미중 국방장관 회담 거절과 관련해 별도의 공식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초고층 건물이 만들어낸 스카이라인 장관을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는 미국에서 제일 큰 도시 뉴욕이 그 빌딩들의 무게 때문에 서서히 가라앉고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와서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연구팀이 학술지 지구 미래 5월호에 실은 내용인데요. 위성 영상과 관련 자료 또 여러 수학적 가설을 두고 분석 연구에서 도달한 결론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 등 세계적인 고층 빌딩이 자리한 맨하튼을 비롯해서 인근의 퀸스, 브루클린, 그 아래 스태튼 아일랜드까지 뉴욕의 5개 자치구 가운데 4곳이 지금 치마가 진행되는 곳입니다. 뉴욕시에 있는 고층 빌딩은 약 100만 개가 넘는데요. 지역의 지반 강도에 따라서 치마 속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 콘크리트와 철근, 유리 등 1조 7천만 톤에 달하는 건물의 무게가 1년에 1에서 2mm 정도씩 땅을 압축시키고 있는데 특히 금융가가 모여있는 맨하튼 남쪽은 그 속도가 더 빠르답니다. 뉴욕은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도시 일부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발표가 그 걱정에 경각심을 더하고 있는데요. 기후변화에 따라서 더 잦아지고 심해질 폭우와 홍수, 허리케인 피해도 예상하는 만큼 뉴욕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알고 대비하는 것이 이번 연구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프로그램은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ABC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5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오전 9시가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16도, 구름 많이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5월 30일 수요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많이 낍니다. 최저기온은 1도에서 18도 사이,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9도입니다. 동해상, 서해상 모두 구름 많이 끼겠고요. 동해상은 앞바다 물결이 0.5에서 1.5m, 먼바다는 2m까지 오후에 물결이 더 높습니다. 서해 앞바다 물결 0.5m로 잔잔하겠고요. 먼바다 1m까지 일겠습니다. 주요 도시 기온 보실까요? 먼저 평양은 아침 최저 16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의주는 15도에서 25도, 개성 16도에서 27도, 함흥 12도에서 24도 사이입니다. 원산 14도에서 22도, 청진 12도에서 23도. 끝으로 해산 지역은 아침 최저 6도, 낮 최고 25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입니까?
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가 30일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남미 국가연합 우나스루 정상회의가 9년 만에 브라질에서 개최됩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 미국 등이 합의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공급망 협정의 경계심을 드러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가 무인기, 그러니까 드론 공격을 받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31일 일찍 모스크바를 겨냥한 드론 공격이 있었다고 러시아 당국이 밝혔습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맞대고 있는 러시아 접경 지역에 대한 드론 공격이 이어졌는데요.
네네.
네, 이번에는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가 드론 공격을 받은 겁니다.
공격에 드론이 몇 대나 온 겁니까?
네, 러시아 국방부와 러시아 인터넷 매체 발표가 다른데요. 러시아 국방부는 8대라고 발표했고요. 러시아 보안당국이 관여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인 바자는 25대 이상이 모스크바 공격에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러시아가 드론 공격을 누가 했는지 그 주체는 지목을 했습니까?
네, 피격 직후에는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친우크라이나 민병대 소행 등 여러 가지 설이 있었는데요.
네.
네, 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공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가 보낸 8대의 드론 가운데서 5대를 요격했고 통신 교란 등을 통해서 3대의 기능은 마비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이번 공격에 따른 인명피해도 있군요.
네, 세르게이 소비안인 모스크바 시장이 30일 텔레그램에 올린 글에서 2명이 다쳐서 치료를 받았지만 입원할 정도의 부상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상당한 건물 피해는 있었다고 하는데요. 소바닌 시장은 이번 피격으로 파손된 시내 고층 건물 두 곳의 주민들은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부 시민들은 드론이 격추되고 이 검은 연기 기둥이 올라가는 장면을 촬영해서 공유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는 이 공격의 주체를 우크라이나로 지목을 했는데요. 우크라이나 반응 볼까요?
네, 러시아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미하일로 포돌라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은 30일 우크라이나가 공격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는데요. 하지만 그걸 지켜보게 돼서 우리는 기쁘다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더 많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모스크바가 전에도 이렇게 드론 공격에 노출된 적이 있었죠?
네. 이달 초에 크렘린궁 상공에서 드론 두 대를 격추했다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우크라이나의 테러 공격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네.
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당시에도 즉각 부인하면서 확전을 노린 러시아의 자작극이라고 반발했었습니다.
자, 러시아 정치권에서 반응이 있었네요.
네, 러시아 정치권에서는 수도 모스크바가 드론 피격을 당한 것에 분노의 목소리와 함께 러시아 방공망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막심 이바노프 의원은 이번 사건은 2차 세계대전 이래 모스크바에 대한 가장 심각한 공격이라면서 이제 그 어떤 시민들도 이 새로운 현실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조국과 함께 한 주먹으로 적을 물리치든지 아니면 비겁함, 공조, 배신에 씻을 수 없는 수치심이 당신을 집어삼키게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모스크바 방공망에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까요?
네, 안드레이 카르타 폴로프 하원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러시아 매체인 RBC와 인터뷰에서 관련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네.
네, 카르타 폴로프 위원장은 러시아는 매우 큰 나라로서 방공망에 있는 곳에도 드론이 침투할 가능성은 항상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번 공격 목적은 러시아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고 민간인을 겨냥한 협박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쪽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도 30일 대규모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20대 이상의 이란제 자폭 드론 샤이드를 요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명피해도 있었습니까?
네, 우크라이나 관리들에 따르면 파괴된 러시아 발사체 파편이 아파트 건물에 부딪혀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이에 따라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한 명이 숨지고 네 명이 다쳤습니다. 또 건물 상층부가 무너지면서 잔해 밑에 더 많은 희생자가 있을 걸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최근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네요.
네, 이번 공격은 이달 들어서 17번째였는데요. 러시아의 이 같은 집중 공습은 우크라이나가 예고하고 있는 이 대반격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의 의지를 꺾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9일 밤 화상연설에서 테러는 반드시 패할 거라면서 승전 각오를 다졌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브라질로 갑니다. 아, 브라질에서 아주 중요한 영내 회의가 열리네요.
네, 30일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남미국가연합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이 남미국가연합은 우나술로 부르기도 합니다.
네, 이 회의가 9년 만에 처음 열리는 거라고요?
네, 우나수르는 2014년 정상회의를 끝으로 지금까지 열리지 못했습니다. 당초 우나수르는 브라질, 베네수엘라를 비롯해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페루 등 이 남미 12개 나라가 회원국으로 있었는데요.
네.
네, 지금은 거의 다 탈퇴하거나 제명돼서 정식 회원국은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수리남, 가이아나 등 4개의 나라에 불과합니다.
네, 이 브라질이 우나수르 창립 회원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나수르는 2008년에 당시 브라질의 대통령이었던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시오바 대통령 그리고 우고 차베스 당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남미 국가들의 결속을 꿈꾸면서 주도한 협의체입니다. 하지만 2019년 브라질의 극우 보수 자이르 보소나루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브라질은 탈퇴했습니다.
하지만 룰라 대통령이 재집권을 하면서 이 우나수르도 다시 빛을 보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취임 후 자신의 주요 외교 정책의 하나로 우나수르의 재건을 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서 남미 국가들의 번영, 안정, 협력, 대화를 이루겠다고 다짐했고요. 9년 만에 브라질에서 이렇게 정상회의를 여는 겁니다.
네, 자 남미 국가연합 우나수르 정상회의에는 어떤 나라가 참석합니까?
네, 주최국인 브라질을 비롯해서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파라과이 등 기존의 12개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하는데요. 다만 현재 정정 불안을 겪고 있는 페루는 디나 볼루아르테 대통령 대신에 정부 강요가 참석한다고 합니다.
예. 자, 그중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지금 국제사회 제재받고 있는데 마두로 대통령도 참석하는 건가요?
네. 마두로 대통령도 참석합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지난 2018년에 치른 대선에서 부정 논란으로 미국 등 일부 국가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국제사회에서 고립돼 있었는데요. 네네. 네, 이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해서 본격적인 외교 무대 복귀를 예고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특히 전날에 브라질의 대통령 도착해서 룰라 대통령과 별도의 양자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브라질과 베네수엘라 사이의 정상회담이 열린 건 2015년 이후에 8년 만입니다.
네. 자,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이야기 나왔습니까?
네, 룰라 대통령과 마두로 대통령은 비공개 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 간의 정상회담을 다시 가지게 된 걸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룰라 대통령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룰라 대통령은 아마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아마존 열대 우림을 공유하고 있는 이웃과 대화하지 않은 채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게 믿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대화 재개와 협력을 강조했고요. 또 마두로 정권에 대한 미국의 태도도 비판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뭐라고 비판을 한 겁니까?
네, 룰라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국민이 마두로 대통령을 선택했다면서 마두로가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건 터무니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지금 베네수엘라에 부과하고 있는 900여 개의 제재를 지적하면서 지나치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마두로 대통령 이야기도 들어보죠.
네, 마두로 대통령은 우리에 대한 제재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서 남미 정상들에게 공동 대응을 제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네, 또 룰라 대통령에게 베네수엘라가 브릭스에 가입하길 바란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 브릭스는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5개국으로 이뤄진 경제 협력체입니다.
네. 자, 지구촌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아, 최근에 이 다자간 협의체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가 합의한 공급망 협정이 있었는데요. 이 중국 정부가 이 협정에 대해서 경계심을 드러냈네요.
네, 29일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마오닝 대변인이 이 협정에 관해서 논평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요. 마오 대변인은 우리는 개방성, 협력, 그리고 상호 혜택이 아시아태평양 경제에 필수적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역 협력틀이 어떤 이름으로 불리던 간에 차별적이거나 배타적이기보다는 개방적이고 포괄적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새 협정이 배타적이거나 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다른 나라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오 대변인은 또 이 산업 공급망은 시장 역학과 기업의 선택에 의해서 형성되고 개발된다면서 시장 기능 왜곡, 정상적인 무역 활동의 정치화, 또 반도체 협력 같은 산업협력을 저해하는 장벽 설정은 공급망의 안전성에 큰 위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마오 대변인 논평은 이 경제 프레임워크 협정이 오히려 공급망 안정에 해를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자, 이 협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참가국인 14개 나라 무역부문 장관들이 지난 27일 미국 디트로이트에 모여서 합의한 협정입니다.
네.
네, 핵심 내용은 국제 공급망을 더 탄력 있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공급망의 활동을 조율할 협의체와 또 공급망에 문제가 생겼을 때 회원국들에게 빨리 경보를 전달할 위기 대응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겁니다.
자, 공급망 활동도 조정하고 비상시에는 조기 경보를 발령할 조직도 만든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새 협정은 특히 공급망 교란 시에 회원국들을 지원하고 위기 기간에 더 긴밀하게 조율하면서 더 빨리 회복하기 위한 비상소통 채널을 제공합니다.
네.
네, 회의를 주도한 미국 상무부 지나 레이몬드 장관은 신종 코로나 대유행 기간에 반도체가 모자라서 미국의 자동차 생산이 중단되고 또 노동자 수천 명이 일이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면서 위기 대응 네트워크가 있었으면 당시 정말 도움이 됐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중국은 이 협정이 국제 공급망 안정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오 대변인 논평을 보면요. 이 반도체 협력을 산업 협력을 저해하는 장애물로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말은 즉 최근에 미국과 일본이 반도체나 양자 컴퓨터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협력하겠다고 발표한 걸 겨냥합니다. 중국은 이런 움직임이 말은 협력이지만 결국은 중국 기술 개발을 막아서 중국을 관련 공급망에서 퇴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 등 그 주요 7개국 G7의 정상들은 중국을 국제 공급망에서 퇴출시키려는 뜻은 없다, 아니다 이렇게 최근 밝혔다.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신들은 중국을 디커플링, 그러니까 분리시키려는 게 아니라 디리스킹, 즉 국제 공급망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거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네네. 네,
한편 마오닝 대변인은 29일 미일 반도체 협력 등 일련의 움직임을 겨냥해서 나라 사이의 협력은 삼자를 겨냥하면 안 된다면서 패권을 행사하거나 자국만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됐지만 일부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의회 표결까지 험로가 예상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알링턴 군인묘지를 찾아 무명용사묘에 헌화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치른 대가를 잊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줄었던 대학기관 학생 등록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봄학기 2년제 대학의 학생 등록은 늘었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협상은 타결이 됐지만 이 합의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이 28일 부채 한도 협상을 타결하면서 미국의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 사태 위기는 가까스로 피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강경파의 반발이 여전해 의회 통과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는데요. 특히 공화당 내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큽니다.
예. 자, 그러니까 부채 한도 합의안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위해서 책상에 오르기까지 넘어야 할 고비가 더 남은 거네요.
맞습니다. 31일 하원 전체 회의 표결을 앞두고 먼저 30일 오후에 하원 규칙위원회가 합의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보통 규칙위원회는 하원 지도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올해는 좀 다릅니다. 메카시 의장이 하원의장이 되기 위해 강경파 의원들의 지지를 얻는 조건으로 강경보수 의원들을 규칙위원회에 포함시켰는데 이 규칙위원회 소속 강경파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합의안에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왜 의원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지 입장 들어볼까요?
네, 규칙위원회 소속인 칩 로이 의원은 트위터에 이번 합의안은 좋은 거래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2년 동안의 정부 지출 동결과 실질적인 정책 개혁이 없는 것에 대해 4조 달러의 부채 한도를 늘리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또 랠프 노먼 의원은 이번 협상은 미친 일이라며 비판하면서 이 정부 지출 사건 없이 4조 달러의 부채 한도를 늘리는 것은 우리가 동의했던 것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메카시 의장은 이 합의안 통과를 어떻게 전망합니까?
네, 메카시 의장은 29일 기자들에게 합의안 통과를 걱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하원 의석은 222대 213으로 공화당이 다수당인데요. 법안이 통과하기 위해선 과반 의석의 표가 필요합니다. 메카시 의장은 현재 내부 설득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공화당의 상원 의원들은 입장이 어떤가요?
상원에서는 마이클리 의원이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원은 51대 49, 근소한 차이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원에서도 메모리얼 데이 연휴 후 의원들이 복귀하는 대로 논의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대선 출마를 밝힌 공화당의 경선 후보도 이번 합의안에 대한 생각을 내놨다고요.
예, 지난주 대선 출마를 공식 발표한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합의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29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협상이 있기 전에 미국은 파산으로 향하고 있었다며 합의 후에도 미국은 계속 파산을 향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가 우리나라를 좀 더 나은 상황에 놓기에 매우 미비하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한편 같은 공화당 내에 내일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직 분치안도 협상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공화당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적잖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쪽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29일 기자들에게 의원들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며 투표가 언제 시작되는지 볼 것이라고 말하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대표는 뭐 당의 일부 진보 의원이 반대할지 모르지만 동료 의원들의 지지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지금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도 이 합의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죠.
그렇습니다. 진보 성향의 라울 그레자알바 하원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레자알바 의원은 특히 분체안도 협상 조건으로 일부 에너지 사업 승인 과정을 신속하게 변경한 데 대해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하원 의장이 합의를 이룬 이 부채 한도 상향 법안, 에너지 관련 규정 외에도 또 어떤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네, 총 99페이지에 달하는 법안은 오늘 2025년 1월 1일까지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하고 대신 2024년 회계연도에는 비국방 분야의 정부 지출 동결, 이듬해인 2025년에는 전체 정부 예산을 최대 1%만 증액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팬데믹 관련 미집행 예산을 환수하고요. 푸드 스탬프라고 불리는 정부의 식품 보조 프로그램 스냅 수혜자에 대한 근로요건 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걱정해온 채무 불이행 사태를 막으려면 이 법안이 빨리 의회에서 통과돼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연방재무부는 앞서 정부의 현금이 소진되는 시한을 6월 1일로 제시했다가 나흘 연장했습니다. 이 제니 옐런 재무장관은 지난주 의회에 서한을 보내 6월 5일까지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의 채무상환 의무를 이행할 만큼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네, 올해 1월에 상한선인 31조 4천억 달러에 도달했고요. 재무부는 특별 조치를 통해 채무 불이행 사태를 막아왔습니다. 이 부채한도 타결 소식에 금융시장은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만약 합의안이 의회 통과 실패, 디폴트 사태가 벌어질 경우 전 세계 금융시장이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아, 5일은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가 바로 월요일 어제였는데요. 전몰 장병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죠.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매년 5월 마지막 월요일은 전쟁터에서 숨진 미군의 희생과 정신을 기리는 메모리얼 데이인데요. 미국 전역에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가운데 추념 행사가 열립니다.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은 25일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민묘지를 찾아 무명용사묘에 헌화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헌화 후에 연설을 했군요.
예,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군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고 필요하다면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며 군인들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치렀던 대가를 절대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가 많은 의무를 갖고 있지만 특히 해외에서 전사에 돌아오지 못한 군인과 그 가족들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 연설에서 개인 가족사도 언급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들 보의 8년 전 죽음을 아직도 생각하고 있다면서 군에서 희생된 군인들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장남 보 바이든 씨는 지난 2015년 46세 나이에 뇌종양으로 숨을 거뒀는데요. 보 바이든 씨는 주방위군 소속으로 지난 2008년 이라크전에 참전했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종종 조 바이든 씨의 죽음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아들이 이라크에서 복무하던 시절 발생한 폭발로 인해 공기 중 유해물질을 흡입했고 이 때문에 교모세포종이라는 뇌종양을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메모리얼 데이가 군인들의 희생을 기리는 날이기도 합니다만 또 일반 사람들한테는 비공식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는 날이죠?
맞습니다. 국민묘지를 비롯한 관련 행사장은 엄숙한 분위기지만 많은 미국인이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야외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바비큐를 해먹고 해변 등지로 여행하면서 여름의 시작을 알립니다.
네, 자,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기점으로 해서 여행객들도 아주 부쩍 늘어나고요.
맞습니다. 미국 자동차협회 트리플A는 메모리얼 데이 주말에 4,200만 명 이상이 미국인이 여행을 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 7%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조처가 올해 완전히 풀리면서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건데요. 트리플A는 특히 항공 여행 예약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요즘 공항 생각해보면 항공기 결항 사태 소식이 계속 생각이 나거든요.
맞습니다.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지난주 기자회견을 열고 메모리얼 데이 연휴가 항공교통 시스템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작년 메모리얼 데이 주말에는 뭐 수천 편의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지연됐지만 올해는 대체로 큰 혼란 없이 여행객들로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트리플A 측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많은 미국인이 여행을 계획하고 더 일찍 예약하고 있다며 이번 여름 여행 시즌은 특히 항공여행의 경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대학기관의 학생 등록 현황이 또 발표가 됐네요.
네, 이 전미 학생 정보 처리 센터가 이 NSCRC라고 하는데요. 이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올해 봄 학기 학생 등록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이 기관은 1년에 두 차례 보고서를 발표하는데요. 미 전국의 3천 개 이상의 칼리지와 대학 학위 수여 프로그램 등의 기반의 자료를 발표합니다.
예, 자, 이번 발표에서 주목해서 볼 부분은 어떤 건가요?
네, 바로 커뮤니티 칼리지의 신규 등록 수입니다. 자, 올해 봄학기 커뮤니티 칼리지의 신규 등록 수는 지난해보다 0.5% 증가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2만 2천 명 학생이 더 많이 등록했다는 겁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나타난 급격한 감소세와 비교했을 때 특히 눈에 띄는 결과인데요. 앞서 지난 2021년에는 등록 수가 10% 이상, 그리고 2022년에는 8% 이상 줄어든 바 있습니다.
예. 자, 커뮤니티 칼리지 어떤 교육기관입니까?
네, 쉽게 이야기해서 2년제 대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는 학사 학위가 아닌 준학사 학위를 제공하는데요. 여기서 필수 과목을 수강하고 학업 조건을 채우면 4년제 일반 대학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예, 커뮤니티 칼리지는 일반 대학과 비교할 때 학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준의 커뮤니티 칼리지의 1년 학비는 약 $3,900고요. 일반 4년제 주립대학의 1년 학비는 주 거주 학생의 경우 $9,300가 넘습니다.
네, 이 커뮤니티 칼리지의 등록 학생 수가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다시 증가했다는 건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팬데믹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일반 대학의 비싼 학비와 현재 불안한 경제적 상황, 그리고 과열된 노동시장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습니다. 더그 샤피로 NSCIC 사무총장은 직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프로그램과 전공을 찾는 학생들이 늘면서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커뮤니티 칼리지에 여러 전공이 있을 텐데 어떤 전공의 학생들이 많이 등록을 한 겁니까?
예, 컴퓨터, 정보공학 및 지원 서비스와 조리 서비스 전공에 등록한 학생 수가 10% 가까이 늘었고요. 기계, 수리, 기술 전공도 8% 이상 늘었습니다.
네, 커뮤니티 칼리지, 그러니까 2년제 대학의 경우를 살펴봤는데 그러면 그 일반 그 4년제 대학의 경우는 어떤가요?
네,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인 대학 등록을 보면 올 봄 학기의 등록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5% 줄었습니다. 약 9만 3천 명의 학생이 지난해보다 대학에 덜 등록했다는 겁니다.
네, 이 대학 안에서도 학부 과정이냐 석사 과정이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고요.
예, 자, 4년제 학부 과정 대학의 경우 학생 등록 수는 0.2%, 즉 2만 5천 명 정도가 줄었는데요. 다만 이는 앞선 2년과 비교했을 때 감소세가 좀 완화한 겁니다. 반면에 석사 학위를 제공하는 대학원의 경우 올 봄 학기 학생 등록 수가 지난해보다 2% 이상 줄었는데, 그러니까 6만 8천 명의 학생이 덜 등록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치솟는 학비 등으로 꼽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에서 여성들은 20세기 들어서야 투표권을 완전하게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미국 여성들은 투표권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연방의회에도 진출했습니다. 현재 여성 의원들이 연방 상원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상원 의원에 관한 흥미로운 기록들 네 번째 순서로 상원에서의 여성들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Okay, we're happy to welcome our new senators this morning. Our former colleague Lamar Alexander used to say it.
2022년 11월 5일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이해 중간 선거에서 새로 뽑힌 공화당 상원 의원들을 의회에서 환영했습니다. 이들 공화당 상원 의원 5명 가운데 KT 보이드 브릿 의원이 있었는데요. 그는 현역 여성 상원의원 25명 가운데 가장 최근에 선출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연방 상원의원직에 오른 여성은 모두 59명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처음 상원의원이 된 사람은 민주당 소속 레베카 펠턴 의원입니다. 1922년 10월 3일 조지아 주지사는 공석이 된 상원의원 자리를 메울 사람으로 레베카 펠턴을 지명했습니다. 펠턴 의원은 이에 10월 3일부터 11월 22일까지 재직했습니다. 지명이 아니라 유권자들이 직접 뽑은 첫 여성 상원의원은 아칸소주의 해티 캐러웨이 민주당 상원의원입니다. 미국 역사상 두 번째 여성 상원의원인 캐러웨이 의원은 앞서 사망한 남편 세디우스 캐러웨이 상원의원의 자녀 임기를 채울 후임자로 지명돼 1931년 12월에 취임했고 다음해 1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됐습니다.
We hear the criticism that too many scientists and engineers are being diverted into the space field.
1949년 미국 의회 역사에서 새로운 기록을 세운 여성 의원이 나왔습니다. 바로 1948년 상원의원으로 선출된 메인주의 공화당 소속 마거릿 스미스 의원입니다. 스미스 의원은 상원의원이 되기 전인 1940년 6월부터 1949년 1월 3일까지 연방 하원의원이었습니다. 이로써 스미스 의원은 연방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을 모두 역임한 첫 여성이 됐습니다. 여성 상원의원 가운데 지금까지 가장 오래 재직한 사람은 캘리포니아주의 다이앤 파인스타인 민주당 상원의원입니다. 그는 2022년 11월 4일로 재임 30주년을 맞았고 바로 이튿날 최장기 재직한 여성 상원의원이 됐습니다. 1985년 1월 3일 상원은 오랜 기간 밥돌 상원의원을 위해 일했던 조앤 코시를 사무총장으로 뽑았습니다. 그는 첫 여성 상원 사무총장으로 1987년까지 재직했습니다. 상원은 또 1991년 1월 3일 사상 처음으로 여성 경의장을 뽑았는데요. 바로 마사 포프 경의장이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상원의원에 관한 흥미로운 기록들 네 번째 시간으로 상원에서의 여성들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6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
독일은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공격하고 쉽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1940년 5월, 나치군은 벨기에와 네덜란드를 점령한 지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프랑스에 도착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군은 프랑스 북부로 깊숙이 진격하는 독일군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가 무너지고 이제 히틀러와 독일 동맹국들에 대항하는 나라는 영국뿐이었습니다. 오직 영국 해연만이 천하무적 같은 독일군과 영국인을 분리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즉각 영국에 대한 맹렬한 공습을 개시했습니다. 그해 여름 내내 독일과 영국 항공기는 영국 해협 상공에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독일 베를린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가 이끄는 파시스트 군은 우호적인 민주주의 국가들을 연이어 굴복시키고 있었습니다. 소련 역시 계속 진군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인 대부분은 여전히 중립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국제정세에서 과연 미국이 언제까지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같은 친선 국가들이 폭격당하고 침략당하는 것을 수수방관하며 그저 지켜만 볼 만큼 평화를 지키는 것이 가치가 있는 일인지도 고민입니다. 미국인들이 암울한 국제 상황에서 미국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갖고 있던 다른 걱정이나 문제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신문 발행인 윌리엄 앨런 화이트가 이끄는 일부 미국인은 미국이 즉시 영국을 도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제1위원회와 같은 단체들은 미국이 유럽의 또 다른 유혈 사태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습니다.
영국을 돕고 싶어하는 미국인들과 중립을 지키려는 미국인들 사이의 투쟁은 전통적인 정당 노선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지한 일부 지지자는 공화당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루스벨트 대통령과 같은 민주당 당원들 가운데 일부는 루스벨트 대통령 외교 정책을 반대했습니다.
미국의 외교 정책은 1940년 대통령 선거 운동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다시 한번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공화당에는 루즈벨트 대통령에 맞서 선거운동에 나설 몇몇 인기 있는 후보들이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대선 후보 지명을 위한 전당대회에서 처음에는 이 후보들이 끝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두를 놀라게 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웬델 윌키라는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후보가 갑자기 큰 지지를 얻었고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을 받았습니다.
1940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웬델 윌키 후보가 뜻밖의 큰 지지를 받은 것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지명된 웬델 윌키 후보는 인디애나주 출신으로 루즈벨트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공화당원이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된 웬델 윌키 후보는 친절하고 유능한 기업인이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연설도 유창하게 잘했고 외모에서 풍기는 인상도 좋았습니다. 정직해 보이는 외모로 다른 사람에게 신뢰감을 주는 그야말로 준비된 대선 후보였습니다. 웬델 윌키 후보가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무섭게 떠오를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그동안 미국에서 일어난 여러 사회 문제에 관해서 진보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기록 때문이었습니다. 웬델 윌키 후보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윌키 후보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앞서 치른 두 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쉽게 물리칠 수 있었던 이 전통적인 공화당원이 아니었습니다. 웬델 윌키 후보가 걸어온 정치 행보를 보면 윌키 후보는 루스벨트 대통령 못지않게 평범한 사람들을 대변한다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윌키 후보는 미국의 유권자들에게 리더십 변화에 대한 기대와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공화당의 웬델 윌키 후보와 민주당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후보가 말로 싸우며 선거전을 벌이는 동안 영국 해협에서는 독일과 영국 항공기가 총알이 오가는 실제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는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간절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영국 총리는 더는 영국 혼자서는 전쟁을 감당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영국은 당장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전쟁과 관련된 어떤 조처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영국의 다급한 호소를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 상황을 웬델 윌키 공화당 대선 후보와 논의했습니다. 윌키 후보는 대통령이 영국 해군에 군함 50척을 지원할 때 이를 비판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웬델 윌키 공화당 후보는 또 루스벨트 대통령의 선발 징병법을 지지했습니다. 이 법은 필요한 경우 즉시 징집할 수 있도록 미국 청년들에게 의무적으로 징병 명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루스벨트 대통령과 윌키 후보는 미국이 갈수록 더 많이 전쟁에 개입하는 상황이 대통령 선거에서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되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결과가 뻔한, 질 게 뻔한 싸움을 하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it's been a while. How have you been?
I've been hanging in there, but honestly, it feels like I'm fighting a losing battle lately. Life has been throwing one challenge after another at me. How about you?
I can totally relate. It seems like no matter what I do, things just keep getting tougher. It's exhausting to constantly feel like I'm on the losing side, you know?
Absolutely. But you know what? Even if it's a losing battle, we can still learn and grow from the experience. We might be fighting a losing battle, but we won't give up easily.
존을 오랜만에 만나서 어떻게 사는지 물었더니 지는 게 뻔한 싸움을 하는 느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It feels like I'm fighting a losing battle lately. Fighting a losing battle.
지는 싸움을 하다, 사는 게 힘들어서 지금 사는 삶이 질 게 뻔한 싸움이라도 포기하면 안 되겠죠?
Even if it's a losing battle, we can still learn and grow from the experience.
Even if 비록 뭐뭐 할지라도, even if it's a losing battle, 지는 경기라고 할지라도,
we can still learn and grow from the experience.
경험을 통해 여전히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Even if it's a losing battle, we can still learn and grow from the experience.
지는 경기라 하더라도 우리는 이 경험을 통해 여전히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
We might be fighting a losing battle, but we won't give up easily. We might be fighting a losing battle.
우리가 지는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해도
we won't give up easily.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Won't, will not.
같은 표현이죠.
We won't give up easily.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We will not give up easily.
자, 그럼 느린 속도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been a while. How have you been?
I've been hanging in there. But honestly, it feels like I'm fighting a losing battle lately. Life has been throwing one challenge after another at me. How about you?
I can totally relate. It seems like no matter what I do, things just keep getting tougher. It's exhausting to constantly feel like I'm on the losing side, you know?
Absolutely. But you know what? Even if it's a losing battle, we can still learn and grow from the experience. We might be fighting a losing battle, but we won't give up easily.
대화 해석해보죠.
How have you been?
어떻게 지냈어요?
I've been hanging in there. Hang in there.
버티다 라는 뜻입니다.
I've been hanging in there.
버티고 있어요. Hang, 매달리다라는 뜻이죠. Hang in there. 거기에 매달려 있다라는 말이니까 힘든 상황을 버티고 있어요. 견디고 있어요. 이런 뜻입니다. 나는 힘들게 버티고 있어요.
I've been hanging in there.
상대방에게도 이렇게 위로할 수 있겠죠. 버티세요. 견디세요.
Hang in there. You hang in there. It feels like I'm fighting a losing battle lately.
최근에 지는 싸움을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Life has been throwing one challenge after another at me.
삶이 나에게 challenge, 시련을 one after another, 줄줄이 throwing at me, 던지고 있어요.
Life has been throwing one challenge after another at me.
삶이 나에게 시련을 끊임없이 주고 있어요.
How about you?
당신은 어때요?
I can totally relate.
완전히 공감합니다.
I can relate.
난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래요. Relate. R-E-L-A-T-E, 어떤 것과 관련이 있다는 말이니까 어떤 것에 공감한다, 이해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I can relate. I can totally relate.
완전히 공감합니다.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질게 뻔한 싸움을 하다.
Fighting a losing battle.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